표지판을 보여드릴 겁니다. 뭔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뭘 알리는 표지판일까요? 아이스크림입니다. 안 드시는 분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표지판이 있으면 아이스크림 가게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표지판은요, 어떤 표지판일까요? 그렇습니다. 급하지 않으셔서 눈에 안 들어오는데 급하시면 저런 표지판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세 번째 표지판은요, 뭘 알리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자동차입니다. 혹시 저 표지판을 보고 빅마우스 우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를 알리는 표지판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번째 표지판은요, 당황스럽군요.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됐습니다. 제가 봐도 열받으니까. 하나님은 왜이 땅에 피조물을 두셨는가 하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잊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목사는 빨개 벗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혹시 목사님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답니다. 그런데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시켰는데 음료수는 뭐 드실래요? 라고 하면 제가 무너집니다. 아무도 저를 목사라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룻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리는 표지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본문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함께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장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보아스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하나님을 보이는 표지판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등장하는 보아스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는가?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보아스는 누구냐?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유력한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혈통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혈통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혈통의 이야기,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시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로 시작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얘기를 나누었듯이 우리는 처음부터 홍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떨어졌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익어가고 깊어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얘기합니다. 이민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래전에 저희 이모가 간호사로 오셔서 가족 초청했어요. 그게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시작을 분명히 알라.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력한 자다.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 안에 힘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내 안에 어떤 힘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안에 어떤 힘이 있습니까? 특별히 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였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내 인격입니까? 내 학력입니까? 경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을 당신의 표지판으로 세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두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보여주는 공동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맨파워로요? 헌금으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본격적인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제가 이삭을 주어 오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당시에는 이 이름을 고엘 제도다라고 했습니다. 뭐 오바마 케어처럼 트럼프 케어처럼 분명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책인데요. 고엘 정책입니다. 고엘 정책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잖아요. 추수되었는데 다 걷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이만큼이고 혹 누리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일, 그래서 누군가 와서 주워갈 수 있게끔 그래 남겨두는 것을 고엘 정책이라 했습니다. 룻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들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분명히 이삭이 있겠다 확인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의 사회봉지 정책이나 뭐 당시나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오미와 룻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머니 이삭을 주워 올게요.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하는가 보면 7절에 보니까 잠시 쉰 것 외에는 하루 온종일 이삭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격, 이것이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는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습니다. 최선이란 큰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작을 알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나는 참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작은 나를 오늘 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부여하시고 오늘 또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나에게 최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쏟을 수 있는 에너지는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이제 구분하게 되고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말씀 속에 25장은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주리고 있는데 굶주리고 있는데 먹을 것을 주는 사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줄 수 있는 사람, 병들었을 때 또 때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돌봐주고 그의 가족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내가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다니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25장의 마무리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누구요? 지극히 작은 자.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지판이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만해라 하시면 그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큰 일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겸손하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일, 높은 일, 많은 일을 할수록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저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으로 최선을 다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룻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왜 이삭을 주었습니까?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요.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금 낯선 땅에서 새로 이민 간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밖에 없으니까 그 일이 자기에게 맞고 가장 쉬운 일이니까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재밌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는데 그 밭이 중간절입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밭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연을 말하는 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연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섭리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4절 들어갑니다. 우연히 간 줄 알았는데 마침 보아스가 eventually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우리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기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일로 이끌어 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삭 죽고자 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장 힘들고 비참한 일이니까, 낮은 자리이니까. 그러나 그 일로 이끄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온통 그런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원한 때가 아니라 정오, 햇볕이 쬐약볕이 너무 뜨거울 때 그때 할 수 없이 물 기르러 갑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데 물 기르러 갔다가 그때 아무도 아닌 대단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nothing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everything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nothing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 말입니다. 베드로입니다. 프로 오브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고기를 잡은 겁니까? 아니요. 주의 말씀을 만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를 비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은 복입니다. 만남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만남은 결코 우연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바램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노사연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우리가 서로를 만난 것도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란 좋은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현실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신앙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1년이 다 갔다는 얘기지요. 그러는 가운데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흔들흔들 위기에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이른비 예배를 드리시고 또 주일학교 섬기시는 교사이십니다. 이제 45세신데 시리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컴퓨터를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갑자기 두 번이나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종 삶의 위기의 표지판을 만납니다. 낭떠러지다, 흔들리다, 위험하다, 안 됐다, 슬프다, 아프다, 괴롭다. 그런 위기의 표지판을 만날 때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을 알려야 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위험한 표지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도가 나오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지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을 알까요? 이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까요?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시련을, 이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덕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비록 누더기 같은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알아가고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은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표지판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변질됐다 얘기합니다. 변질은 나쁜 짓을 하거나 타락한 것이 변질이 아닙니다. 내 내면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변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갈망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으니까 도통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Seeking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갈망해야죠. 찾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연히 은혜가 임했다. 성경 어느 것을 보아도 우연히 임한 것은 없습니다. 갈망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목마른 자처럼, 마치 배고픈 자처럼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표지판을 보여줍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표지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의 표지판, 가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이란 뭡니까?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 먹으러 하루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 한 분, 그래서 가난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믿을 구석이 너무나 많다면, 내 안에 좋아하는 것, 따라가는 것 너무 많다면 그것은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 가져라. 가난의 표지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난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한 분만을 바라는 가난한 영성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렇게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약속을 하는데 룻이 처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 많은 것을 베풉니까? 근데 보아스의 대답이 11절입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름 없는 모압 작은 여인이 선한 일을 한 것이 그냥 그대로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한 작은 일을 놓치는 분이 아닙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긍휼은 큰일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긍휼은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받는 복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작은 선에 하나님이 보답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시길 축원하여 드립니다.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치유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표지판을 보이려고, 이런 표지판을 내게 갖게 하려고 하나님은 굽이굽이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일이 이삽 줍는 일일정망정,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누구는 보아스의 역할을, 누구는 루스의 역할을, 누구는 나오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마다 중요한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밖에 나가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사람들이 수억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